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아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시간에 아버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께 온전하게 굴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가 온전하게 우리 삶 속에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물 다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복습해 그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진리는 우리와는 다른 차원,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높은 차원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계시가 그렇다면 존재하는가? 이 가장 높은 차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시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떤 근거로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살펴봤고, 그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계시인가? 그래서 그 계시에 두 가지 계시를 우리가 크게 이제 살펴봤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스스로가 계시다라고 표방하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계시, 그 특별한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인데,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기도 하고, 계시 그 자체이기도 하신 분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예,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그죠?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처음부터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자라고, 그죠? 나는 길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길이다 바로. 내가 그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계시인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게 계시죠, 그죠?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통로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계시를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전달자죠, 전달자.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보면 이것들이 전부 다 동일 관계에 있는데, 이꼬로 관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죠?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진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자기가 본 모든 것,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은 거라는 같은 거, 그죠? 근데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받았다고 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그죠 이 땅에 그분이 지으신 그 창조물 속으로 창조 세계 속으로 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 계시를 주신 분이면서 동시에 계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계시 그 자체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말씀인데, 그리고 계시는 결국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드러내어 알게 하느냐?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창조 질서, 의, 죄, 심판, 그리고 구원자.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면 창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을 못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는데 그렇게 하신 분께서 이미 만들어진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못 믿을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면 나머지 모든 믿음들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매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진짜로 믿는가 실제적으로 믿고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또 다뤘던 것이 창조주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대로 뭐든지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죠? 무엇이든지 그분 마음대로 그분 뜻대로 만드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그분이 뜻하시는 것들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 개인적으로 그죠? 저라는 임원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생존, 나의 자유, 내 기쁨 이런 것들과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분의 뜻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의 그 뜻이라는 것이 나의 이런 것들과 반대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얼마나 불행할까?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까? 근데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한번 말씀을 찾으면서 봤죠. 그죠? 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0장 13절, 6장 24절 이런 것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의 법규를 주시고 그분의 명령들을 주신다는 것을 표방해 놨습니다.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나의 생명과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구나. 베스트 웨이구나.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 최선의 길이구나. 그게. 그것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창조주의 법과 명령은 이 법과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 질서, 그 질서가 바로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 이 의에는 크게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로 주어진 그 의. 계시로 주어진 의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든 의라는 것. 그죠? 이 두 가지 의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런 곳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자격이 있는, 그죠? 하나님의 선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그 세계,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또 다시 뭐가 된다? 지구의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이 6000년 동안의 지구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차원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숙합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는 것은 구원만 중심으로 해서 구원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각을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바꿔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그럴 때 우리가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 질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명의 그 자유의지를 가진 어떤 사람이 또는 존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계속 다뤄오는 것처럼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폭력이 일어나고 그걸 떼거지로 하면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 문제. 그래서 이 질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의. 무엇이 이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의에 가는 것입니다. 의에 가는 것. 이 의는 하나만 모든 정점에 단 한 분의 그 어떤 정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왕을 나의 산 시온산에 세웠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의, 하나의 그 권위, 그죠? 하나의 주.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시온산에 그분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가 그분의 의에 복종해야만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이 질서 체제에 들어갈 용의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 창세기 그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 그죠? 창세기도 계시죠, 계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죠? 모세는 그런 우리에게 이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죠, 그죠?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가 창세기의 흔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조의 흔적들에 보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고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 딱 요구하시고 나머지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많은 거예요? 금지가 많은 거예요? 금지는 딱 한 개뿐이었는 여기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거기서 도출해낼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조종하고 속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죠? 이 창조자 유일한 분, 이 창조자께서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 자유로 부르셨다. 우리를 불러서 뭐 하려고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시고 부르시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데 이 자유는 질서의 기초 위에서만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질서 없이 자유 없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자유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질서 없는 자유는 고통이다. 고통을 가져온다. 모순을 가져오고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의 기초 위에서 자유가 가능하고 공의의 기초 위에서 사랑이 가능하고 진리의 기초 위에서 은혜가 가능,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좀 접어놓고 질서, 공의, 진리 이런 것들은 좀 접어놓고 이것들보다 무엇을 더 선호하고 또 우리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느냐. 자유, 사랑, 은혜 이런 것들에만 우리 마음이 늘 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보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하나님이 있다 칩시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계시가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이걸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계시는 구분해야 되고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유튜브의 그 어떤 프로에 보면 그 연대 기독교학과 뭐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기독교의 대변인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패널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만 듣고 있다 보면 야,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러고 자기는 유신론적 뭐라 그러더라? 진화론자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관점에서 가면 살펴보면 뭐가 문제일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계시를 우리와는 다른 차원, 가장 높은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 소유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 지혜와 능력, 다시 말해서 힘을 갖고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소유주 자격으로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능력 면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주신 그 계시를 끌어내려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동등한 그 위치에 갖다 놓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와 같은 테이블을 맞은편에 서서 그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그 계시를 끌어내려 가지고 나의 그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다 끌어다 놓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고 오늘날 우리 손에 이것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고난을 자초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주셨는데 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다시 끌어내려가지고 우리의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혀놓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인님이시여 제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면 우리도 그분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소유주의 자격으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 힘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그분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느냐? 저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한 몇십 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검증했는데 그것들이 맞다는 것을 지금 오늘까지도 검증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죄인님이시오. 제발 이거 좀 믿어주시. 제가 얘기한 거 좀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시를 끌어내려가지고 이 인간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동등한 그 위치에 갖다 놓는 그런 일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는 강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하면 끝이에요. 설득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마음은 우리 달아있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구원받고 내가 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달아있는 거는 이해 충분히 해요. 그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계시를 계시로서 끝까지 계시를 계시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대하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 책임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의는 창조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계시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러나 사람의 의견 앞에 서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의견 앞에 서면 우리는 다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의견은 사람의 생각은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뭐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든지 간에 무슨 말이든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무리 권위 있는 것처럼 그게 포장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모든 말은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죠? 아무리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뭐 인플루언서든지 모든 것들은 다 다투어보고 뒤집어보고 검토해보고 체크해보고 그렇게 해야 할 대상이고 협상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그렇잖아요. 계시는 그 앞에 서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앞에서 이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격을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따박따박 잘 순종하고 그 계시대로 살 수 있느냐?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알고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몰라서 그런 것도 무지기 많고 알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오케이. 그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을 하는 전제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다.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딱 했는데 계시 앞에서는 순종 또는 불순종밖에 없다. 다른 거 뭐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알고도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죠? 그런 것들이 많죠.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토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쿨하게 딱 인정하고 고쳐라. 돌이켜라. 돌이켰는데 또 잘 안 됐다. 역시 마찬가지로 토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돌이켜라. 인정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가 우리 잘못을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출발선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우리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과 불순종의 대상이다. 이 예수님께서 계시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한 가지 문제로 부딪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 논쟁인데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계시가 첫째 안식일 날은 쉬어라. 사람들에게 쉬게 하는 그 계시를 주셨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다. 어떤 것보다 중요하냐?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다투는 것인데 이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 하루를 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 그걸 누가 정한 겁니까? 예수님이 정한 거예요. 처음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거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옷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교통정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근데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야.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을 계시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니까 그분께서 야 파수로 매수를 쓰는 것이 옳은 거야 그러면 아 그러, 우리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왜냐 그분이 주님이니까 그죠? 그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분이 없이는 질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분으로, 우리의 왕과 주님과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늘 존귀 모시고 그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그분에게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연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